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듣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이며 수요일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겸손히 되돌아보고 새해 맞이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빛의 속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몸으로 느끼는 빠른 시간, 빠른 세월이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는 말씀처럼 말씀의 시간, 말씀의 세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 포도원과 관련된 사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어보고자 합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스라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전사한 길보아 산 기슭에 위치한 성읍으로 그 이스라엘의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가까이에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왕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이 오늘 사건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절은 먼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앞에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표현으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앞에 말씀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말씀인 20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것은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악한 왕으로 오늘 본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의 사건을 기록으로만 서술하고 내용을 남기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되고 전해주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단순히 종교적 경전이나 이스라엘의 일반 역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고 가까이 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을 따라 성경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해가 되면 하는 결단 중 하나가 성경 읽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성경 읽기를 다음 해로 이월합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너무 좋아. 창세기와 마태복음에서만 놉니다. 올해는 모두가 성경 일독의 고지에 오르시고 성경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가 한 청취자가 보낸 내용을 소개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해 결심과 연관된 것이었는데 내용을 보낸 청취자가 자기는 올해 작심삼일을 100번 결단하겠다는 것입니다. 3일에 한 번씩 작심삼일을 100번 결단해서 매일 결심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심게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오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러자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곧 나봇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에 가까이 있으니 내가 그곳을 왕궁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다.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고 한 것입니다. 2절의 채소밭을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정원으로 번역합니다. 곧 아합은 그 왕궁을 자기의 왕궁을 확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나봇에게 나봇의 포도원 대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돈으로 사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렇게 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볼 수 있고 제안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러자 아합의 제안을 받은 나봇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대로 조상에게 받은 유산을 팔 수 없다고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나봇은 요즘 표현대로 하면 나름 개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봇은 이미 아합이 어떤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러기에 혹시라도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면 어떤 해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봇은 율법의 규정을 따라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낙심하여 자리에 드러누운 것입니다. 곧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식음을 잠피한 채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들어 누운 것입니다. 분명 아합의 왕궁은 그리 적지 않은 왕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자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합은 자리에 누워 어떻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것인지를 궁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합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다시 엿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곧 주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자기 욕심을 쫓아갈 것인가 사이의 갈등입니다. 어떻게 좀 더 말씀과 함께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좀 더 남을 이기고 더 취하고 더 잘 먹고 더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숨긴 갈등과 싸움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쩌면 종종 십자가에 등을 보이며 말씀보다 자기 욕심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더 갖지 못해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며 더 누리지 못해 상실감에 빠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소외시키며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차이가 없고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값싸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아합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며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러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래? 하면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아합에게로 왔고 아합은 이세벨에게 되어진 모든 일을 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아합을 신란하며 바보같이 굴지 말고 일어나 밥 먹고 마음 편하게 앉아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꾸며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입니다. 바로 구약시대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듯이 나봇이 율법의 규정으로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세벨은 율법의 규정을 이용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입니다. 나봇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한마디로 이세벨은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은 율법의 규정을 따라 용기 있게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한 사람은 율법의 규정을 이용해 주저없이 사람을 죽이고 악한 자기 욕심을 채운 것입니다. 민주국가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법의 지배 아래에서 삽니다. 그래서 민주국가를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법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목적은 국가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국가를 지키고 사람을 보호하며 사람들이 상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이 있는 것은 결코 사람을 해치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을 이용해 사건을 조작하고 그 사건으로 사람을 가두고 해치고 자기 욕심을 채우며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은 더욱이 법을 다룬다는 자가 법 뒤에 숨어서 추행과 비리를 일삼는 것은 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나라와 국민에게 참으로 큰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숙하고 건강한 나라와 공동체일수록 법을 존중하고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의 규정을 지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의 규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로서의 규정을 주신 것으로 그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율법의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은 이런 율법의 기능을 몽학선생, 초등교사, 일정 기간의 후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선생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인용해 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이유와 정신을 잘 기억하고 공동체와 개인을 위한 규정으로서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율법의 규정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규정은 최소한의 신앙적인 도덕률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곧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규정은 신앙 안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률일 뿐입니다.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신앙적인 최소한의 윤리적 삶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최소한의 도덕률마저 외면당하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최소한의 십계명조차 외면하고 지키지 않고 있기에 도덕률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손상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복음의 회방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회복해야 하는 신앙적인 자기 고찰과 자기 반성이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악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러자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에게 저지른 악행보다 더 무서운 심판으로 갚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곧 아합과 이세벨의 몸을 찢어버리시고 너희들의 몸뚱어리를 조각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의 몸을 토막을 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드물게 뉴스에서 토막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뉴스여서 그렇지 사람의 몸이 조각이 났다, 토막이 났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 내가 너희들을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 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이 얼마나 도를 넘었는지 하나님은 19절에 너희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그의 포도원까지 뺏는구나 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아합과 이세벨은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같이 다 악했지만 아합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악한 왕이었고 이세벨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벌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하고 몸이 개들에게 조각이 나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런 의미로만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들은 죽어 마땅하고 마땅하니 내가 그들의 몸을 찢고 조각을 내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 더 이상 이제는 참지 못하겠다 하시고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으셔서 아합과 이세벨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단순한 인과응보의 하나님밖에는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죽어야 할 죄인 대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택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결코 엄포나 공갈이 아닙니다.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눈뜨고 보실 수 없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 넘쳐납니다. 심지어 교회들 안에서조차 넘쳐납니다. 아합과 이세벨처럼 죄를 죄로 모르고 악을 악으로 모르고 수치를 수치로 모릅니다. 세상에 온갖 추태와 이기심과 무질서를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개했으니 됐다고 말하고 간증하러 돌아다니고 교회는 또 그런 자를 유명 강사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100번 죽어 마땅한 자들이 안팎으로 넘쳐납니다. 우리 역시 그 중에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직 살아있는 그들의 귀전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허투로 가볍게 듣지 말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그 참혹한 극단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27절 이하는 아합의 회개를 보여주는데 이어지는 아합의 행적과 결말을 보면 아합의 회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고 치졸하고 위장된 배옷만 걸쳐 입은 아합의 이중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회복해야 하는 신앙적인 자기 고찰과 자기 반성이 있다면 과연 나에게 말씀에 대한 응답과 순종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나에게 예수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영원한 용서와 구원의 이름이며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며 천국에 이르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이며 마지막이며 부르다 죽을 영원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영적과 순종보다 더 큰 지혜와 복은 없는 것이고 인생의 큰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 이름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 이름에 나의 진정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경은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서에만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최소한의 신앙적인 도덕률을 지키라고 합니다. 실은 나아가 그것을 넘어 매일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함께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번의 성경 일독은 마땅한 것이고 매일 예수님 안에서 성경과 함께 최소한의 신앙적인 윤리를 지키며 그것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품은 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 악행을 일삼은 아합과 이세벨의 몸을 찢고 조각 내시겠다는 무서운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몸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상상불허의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깊고 어두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과 함께 신앙적 윤리를 지키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예수님 안에서 성경과 함께 최소한의 신앙적 윤리를 지키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품은 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대에 심으신 하나님의 대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